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정부는 28일 러시아제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인도받기 위한 합의를 마쳤다고 이란 현지 언론이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날 메흐디 파라히 이란 국방차관을 인용해 수호이 35 전투기와 밀 28 헬리콥터, 야크 130 훈련기 등이 이란 육군 전투부대에 합류하는 계획이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군은 현재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에 인수한 미국제 노후 기종과 러시아제 제트기 등 수십 대의 공격기들만 보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과 공중투하식 유도탄, 포탄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공개회의에서 위성 발사에 대해 북한은 자위적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은 일상적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북한과 달리 미한연합훈련은 훈련 일자와 활동 등을 사전에 발표해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자위권 관련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한연합훈련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위성발사와는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호전적 당사국인 미국이 핵무기로 자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이 이미 보유 중이거나 개발 중인 것과 동등한 무기체계를 북한이 개발, 시험, 제조 및 보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의 주장을 재반박했고 북한도 이를 다시 반박하는 등 양측 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등은 북한의 위성 발사 등 일련의 행위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발사에 대한 규탄 없이 최근 사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등 북한의 발사에 대한 아무런 대응 조치 없이 끝났으며 미국 등 서방국들이 회의 뒤 발표했던 대북 규탄 성명도 없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정상과 각각 통화하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간 평화협정 추진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가 통화해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지속적이고 진지한 평화협정 도출을 위한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르메니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지지도 재확인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같은 날 일함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알리에프 대통령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을 환영했습니다. 이어 양국 간 평화가 두 나라 국민들에게 가져다 줄 이익을 강조하는 한편 아르메니아와의 평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지난 9월 아르메니아 분리주의 자치 세력에 의해 운영되어 온 아제르바이잔 내 나고르노카라바흐 일부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양측은 러시아의 중재로 충돌 하루 만에 휴전에 합의했지만 자치 세력 측은 당시 아제르바이잔 군에 의해 전략적 거점을 다수 점령당한 상태에서 휴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오는 30일 만나 국경 획정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오늘 동중국해 분쟁 지역에 진입한 일본 선박과 순시선들을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국 함정이 이날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불법 진입한 일본 선박과 순시선들에 경고하고 퇴거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갸오이갸오와 그 부속 도선은 중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관할 해역에서 법 집행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경 등 일본 당국으로부터의 즉각적인 논평은 없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백악관과 군 기지 등 미국 본토 내 주요 시설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 내 북한군에 다시 무장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 영하 21도에서 영상 3도, 최고 영하 16도에서 영상 6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백악관과 국방부 등 미국 본토 내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 종합관제소로부터 25일부터 28일까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운용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평양시간 27일 오후 11시 35분 53초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와 27일 오후 11시 36분 25초 백악관,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 조선소 지역을 촬영한 자료에서 미 해군 핵항공모함 4척과 영국 항공모함 1척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만리경 1호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첫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해 궤도에 올려놓은 뒤 한반도는 물론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위성사진을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정식 임무 수행 착수를 앞두고 있는 만리경 1호에 대한 운용 준비 사업에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현재 만리경 1호에 대한 세밀 조정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밀 조정 공정은 위성의 궤도 안착, 카메라 등 관측 도구가 지상 관제소와 교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성 자세 정렬, 촬영 상태와 사진 전송 점검 등 위성 전력화를 위한 미세 조정 절차입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세밀 조정 공정 기간 중인데도 연일 중계방송하듯 촬영 상황을 보도하는 것은 선전전 차원이라며 촬영이 사실이더라도 제대로 된 품질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지점을 통과했다는 것은 맞지만 거기서 나오는 사진의 품질이나 그다음에 그것을 교정해 나가는 과정은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위성이 정상 작동한다는 것을 갖다가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공개한다는 거죠.
북한 매체들이 밝힌 위성의 사진 촬영 시간과 위치는 미한 당국이 추정하는 위성의 궤적 선상과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만리경 1호가 일주일에서 열흘간의 세밀 조정 공정을 마친 뒤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조선중앙통신은 이 기간이 하루나 이틀 정도 앞당겨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르면 29일부터 만리경 1호가 정식 임무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군 당국은 통상 위성 전력화 과정에 수개월이 걸린다며 정찰위성 운용 경험이 없는 북한이 열흘도 안 돼 이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충근 박사는 러시아가 자국 내 관제망을 북한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북한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일을 한다면 세밀 조정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북한으로선 정찰위성 1호기를 최대한 빠르게 전력화한 뒤 추가로 정찰위성들을 발사해 정찰 주기를 단축하려는 계획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 본토의 심장부와 군 기지 촬영 그리고 항모 포착까지 언급한 데 대해 핵미사일이 정찰위성이라는 눈을 갖게 됨으로써 미국을 위협하는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임을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을 확보했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이제 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의미는 자신들이 완벽한 핵보유고 오늘 또 나온 거면 실질적으로 괌은 물론 이제 미국 본토까지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어달라는 얘기죠.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사진을 공개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위성이 정식 임무에 들어가면 정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촬영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선전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위성 성능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발표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정상 궤도에 진입해 있다. 이것은 뭐 저희도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은 또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행사들을 연일 이어가며 경제난 심화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갖게 된 불만을 희석시키는 선전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당 전원회의까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선전 활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8차 당대회 때 공언한 대로 정찰위성 역량을 빨리 갖는 것이 김정은의 소원이었고 그걸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업적을 과시하고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제 참아라 또 충성을 해라 이런 걸 유도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민 박사는 임박한 한국의 첫 독자개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북한은 만리경 1호 정식 임무 돌입을 대내외 크게 선전함으로써 위신을 세우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당초 오는 30일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계획했던 첫 정찰위성 발사 일정이 현지 기상관계로 연기돼 다음 달 2일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문제의 책임을 북한이 아닌 미국에 돌린 가운데 미국과 북한 대사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27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지난 21일 정찰위성 발사 대응을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북한은 염치 없이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기술 실험을 통해 핵무기 운반 체계를 진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DPRK is unabashedly trying to advance its nuclear weapons delivery systems by testing ballistic missiles.
그러면서 이러한 무모하고 불법적인 행동은 북한의 모든 이웃 국가들과 모든 유엔 회원국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며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배척할 것과 협상에 임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Many times this council has urged the DPRK to halt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또한 우리는 의미 있는 외교의 문을 여러 번 열었다면서 그러나 매번 북한은 이러한 요구를 단호히 무시하고 여러 차례 안보리 결의를 뻔뻔스럽게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번 발사는 물론 그 외 다른 유사한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려는 두 개 상임이사국이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And yet there are two permanent members that have been unwilling to condemn this dangerous escalatory launch.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 관리가 북한을 비난하는 대신 지난 7월 북한의 열병식에 참석했다며 그들은 자신들이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안보리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김정은과 함께 축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지난주 발사한 것과 같은 더 많은 인공위성을 북한이 만드는 데 대한 도움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품 약 1,000개 분량의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최근 불거진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날 상당수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단합된 안보리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바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북한의 정찰위성을 비롯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의 핵심 책무인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se are clear threats to global peace and security, which is the core responsibility of this council.
이어 이번 발사는 지난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등 러시아와 북한 간 관여가 증가한 이후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과 로켓 발사를 도울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이고 북한 지도자는 우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한국대사는 북한은 여러 차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안보리의 결정을 거의 조롱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r. President, the DPRK is moving beyond violating the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now.
이어 북한은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감행한 지난해 11월 18일을 이른바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했다며 유엔 안보리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불법 활동을 달력에 적어놓고 기념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러시아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무기 금수 조치가 포함된 대북 제재 10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결의를 준수하고 불법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황 대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규탄 없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 대사는 미국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북한이 홀로 만든 상황에 의한 희생자로 자신을 나타낸다며 그러나 오늘 주제의 범위를 약간 넓혀 영내 전체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올해 3월 우리는 이미 미국, 일본, 한국이 북한 국경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곳에서 벌인 무력 실기동 훈련에 대한 주의를 이사회에 환기시킨 적이 있다며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주도하에 실시된 프리덤 실드와 쌍용 훈련은 엄청난 규모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영내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경상 유엔 주재 중국 차석 대사도 미국은 한반도 긴장을 우려한다면서도 이 기회를 틈타 동맹을 강화하고 국가연합 간 대결을 촉발하며 동맹국을 군사훈련에 동원해 한반도 긴장과 경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美国一方面声称对半岛的紧张局势感到担忧.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참석해 북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강도적 요구에 따라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 문제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된 데 대해 전체 인민의 분노를 담아 이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엄중한 내정 간섭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I strongly denounce and categorically reject the reflection of the indignation of the entire Korean people.
이어 북한이 단행한 정찰 위성 발사는 날로 침략적 성격이 명백해지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엄중한 군사적 준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에 목적을 둔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고 이는 철저히 정당 방위권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날 발언의 상당 부분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이 같은 김 대사의 발언에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고 이에 대응해 북한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미국도 이를 재반박하는 등 양측의 설전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을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알다시피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달리 훈련 날짜와 내용을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했을 당시 북한은 이미 그 해에만 6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했고 핵실험장을 재건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를 정면으로 응시한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은 단순히 외교관계가 없는 비우호적인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70년 동안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교전국 사이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The DPRK and United States relation is not merely relation between unfriendly country without.
이어 교전 당사국인 미국은 우리를 핵무기로 대하고 있고 또 다른 교전 당사국인 북한이 미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고 개발 중인 것과 동등한 무기 체계를 개발, 시험, 제조, 보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 같은 김 대사의 발언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다며 미국이 북한을 향해 발사한 무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One thing. No weapons have ever been fired by the United States toward the DPRK.
이어 우리는 미국의 잠재적인 공격이라는 편집증에 근거한 당신의 행동에 맞서 동맹과 협력하며 그들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지 북한 주민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는 아닐 것이라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혹은 언론 성명 등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회의장 앞 기자회견에서 미국 등 일부 나라가 발표하는 대북 규탄 성명도 이날은 별도로 낭독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 정찰위성 발사 다음 날인 20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9.19 남북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처소 복원에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북한군에 대한 재무장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 접경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을 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미한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후반부터 JSA 북한 측 경비요원들은 권총을 차고 근무 중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또는 철수했던 최전방 감시초소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군사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도 폐기한 겁니다. 한국 측 JSA 경비요원들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인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파기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지역에 있는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평소 북한군의 해안포 개문은 한두 곳 정도였는데 최근엔 10곳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서해 NLL 인근 해안포 입구에 설치된 문을 닫도록 규정했습니다.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28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골적인 복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행위와 관련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서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적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적이 도발하면 선조치 후 보고 개념에 따라 대응하고 즉 강 끝 원칙에 따라 즉각 강력히 그리고 끝까지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군의 최근 군사 동향을 보고받은 후 적의 도발을 막는 것은 말과 글이 아니라 강한 힘이라며 평화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억제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역사의 변함없는 교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과 영국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라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평가했습니다. 2015년부터 4년 동안 주 북대사를 지낸 모건 전 대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양국 정상이 서명한 다우닝과 합의는 타이완 해협 문제에서 두 나라가 힘을 합치는 것은 좋은 예라고도 말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으로 활동한 모건 전 대사는 한영 두 나라의 해양 공동 순찰이 북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를 조은정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모건 대사님,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순핵 총리가 다우닝과 합의를 체결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모건 대사님은 무역과 통상 분야 경험이 많으신데요. 이번 다우닝과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경제적 측면은 무엇인가요?
Well, the Downing Street Accord is a political agreement, and I think it's right to start by looking at the strategic level.
다우닝과 합의의 경제적 측면을 보면 국제규범, 국제거버넌스,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공약을 놀랍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안보 보호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한영 양자 차원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갱신하고 강화하겠다는 결정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무역, 경제안보, 공급망 안보, 에너지와 같은 문제를 새롭게 다루게 되죠. 또 다우닝과 합의 이외에도 양국이 외국인 직접 투자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은 양국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이 영국에 대해 210억 파운드, 약 262억 달러 투자하기로 발표한 것은 중요한 진전입니다. 물론 투자의 성격과 기간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모건 대사님, 다우닝과 합의는 청정에너지, 탄소 중립 목표, 기후변화 등 미래의 지향적인 협력 분야도 담고 있는데요. 이 분야들에서 한국과 영국의 협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Alongside some of the area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utting edge specialisms like AI that are dealt with.
인공지능과 같은 최첨단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와 더불어 기자가 언급한 분야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세계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영국과 한국에는 해상 풍력 발전, 청정 수소 등의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과학자, 기업들이 있기에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35년까지 디젤과 가솔린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 전기 자동차를 팔 법적 요건들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막대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 분야에서는 환경은 물론 상업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도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과 한국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Well, as you say, China is very important and there are many aspects of China's importance and China is indeed
중국은 한영 양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며 양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 단호하고 강압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경제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준 조치를 중국이 취한 것을 봤습니다. 중국이 호주, 리투아니아와 맺은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를 봤죠. 제가 앞서 국제규범, 국제거버넌스, 세계무역기구를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체 시장을 찾든 경제적 압력에 함께 대응하든 국가들이 가능한 한 서로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타이완과 남중국해를 언급해 중국이 불쾌감을 나타냈는데요. 한국이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해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국과 영국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I read the article in the Telegraph based on the interview with President Yoon with great interest and I noted that President Yoon referred to China.
저는 윤 대통령의 영국 텔레그래프 인터뷰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 맥락에서 중국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이익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 가치를 증진하는 데 있어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확실히 합리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우닝과 합의에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의 심각성이 반영됐습니다. 영국은 타이완 해협에 대한 언급에 매우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안보, 안정이 깨질 경우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다우닝과 합의는 이 문제에서 영국과 한국이 힘을 합치는 것이 좋은 예며 유엔 등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으로 활동하셨는데요. 한국이 영국과 해양 공동순찰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북한 제재 회피에 대한 해양 순찰과 어떻게 다른가요?
You're quite right that a number of countries have been active in deploying assets, ships and aircraft.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선박과 항공기 등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왔습니다. 영국도 그런 국가 중 하나죠. 영국은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과 함께 유엔 집행조정실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습니다. 이번 합의의 의의는 영국과 한국이 이 문제에 양자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성과를 내기 위해 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 간 조율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조율은 단순히 현장에서 무엇을 포착하는지를 넘어서 선박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효과의 측면에서 북한의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모두 근절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 정기적, 조직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치는 것은 북한의 의욕을 꺾고 불법 활동을 저지하며 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야 할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합의한 국제법을 모든 회원국이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영국은 한국, 북한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양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Yes, I think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is different in terms of the extent to which you would really classify it as good. But yes, the UK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를 생각할 때 영국이 두 나라와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국은 북한과 한국 모두와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 있죠.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북한이 국경을 통제하면서 2020년 5월에 일시적으로 폐쇄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북 대사가 지금 평양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외교 관계는 유지되고 있고 북한은 런던에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죠. 저는 평양에서 대사라는 제 직책에 따라 외교적으로 발언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대형 도발이 이어진 2016년과 2017년 당시 영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의 우려를 제가 대변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북한 당국자들과의 확대 회의와 1대1 회의에서 제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제가 그런 말을 할 것을 예상했죠. 북한은 저와 같은 외교관이 북한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불법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발언하는 것보다요.
북한이 대사님의 인권 관련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례가 있을까요?
The British Foreign Office, the FCDO, publishes an annual human rights report, and that covers thematic areas. But also
영국 외무부는 매년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주제별 영역뿐 아니라 개별 국가를 우려 국가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번 보고서가 발간됐을 때 제가 영국 외무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영상 인터뷰를 했고 영국 외무부는 그것을 다른 자료들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아마도 BOA에서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방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 당국자들이 이를 알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이 저를 불러 대사로서의 직책과 모순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들의 우려를 런던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시를 영국으로부터 받지 북한으로부터 받지는 않죠.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이 지난 5월 대관 식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인데요. 이번 초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I think a state visit is always important. I hope it's memorable, significant. And
국빈 방문은 항상 중요합니다. 양측 모두 국빈 방문을 계획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청 결정은 가볍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첫 국빈 방문이란 점에서 더 중요하죠. 물론 주최자가 그의 어머니가 아닌 찰스 국왕이란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찰스 국왕은 연설에서 양국 합의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발언했지만 자신이 1948년에 태어났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은 한 사람의 일생, 즉 그의 일생 동안 목격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건국된 지 3개월 뒤에 태어났죠. 찰스 국왕은 그 부분을 인상 깊게 얘기했고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특히 영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많은 영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건 대사님,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의 블랙핑크가 대형 제국 훈장을 받았죠. 영국에서 한국 소프트파워의 힘은 어느 정도입니까?
I think it's enormous now, and I think particularly among people younger than myself.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의 가치와 연계할 수 있을까요? 기자가 언급한 두 가지 예가 모두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블랙핑크가 찰스 국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것은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을 수임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홍보대사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좋은 목적을 위해 영향력과 소프트 파워를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스포츠계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는데 안타깝게도 스포츠 관중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팀의 주장으로서 지도력도 보여줬죠. 소프트 파워가 단순히 제품이나 기술을 홍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가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알라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로부터 다우닝과 합의의 의의와 영국이 남북한과 맺고 있는 외교 관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긴장을 고조하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북한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호주 핵 잠수함을 한국에서 정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이 27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을 비판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 애틀랜틱 카운슬이 개최한 대담에서 세계가 지정학, 안전 및 안보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world remain in such pivotal times. There is no question that we are facing monumental shifts.
그러면서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하며 광범위한 군사력 증강태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전쟁과 위험한 핵수사, 그리고 긴장을 고조하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북한의 행동은 시민들에 대한 폭력과 테러리즘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력은 파트너십의 근간이자 집단적인 강점을 보여주는 예라면서 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의 핵 잠수함을 한국에서 정비하는 방안과 관련된 질문엔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ou know, actually, that's something that I think we haven't really focused on a lot. I mean, I think obviously the natural.
젠킨스 차관은 현재로서는 호주와 협력해 핵 잠수함 관련 기술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영국도 유지 보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빅터차 전략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러시아가 핵 잠수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호주 핵 잠수함이 정비를 위해 미국 코네티컷까지 가는 대신 한국 항구에서 정비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또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오커스 협정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취지에 어긋난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핵 추진 잠수함은 NPT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We are not giving them nuclear weapons. We're giving them nuclear power submarines. Nuclear power submarines are allowed unde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So that's
젠킨스 차관은 호주는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며 앞으로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호주에 핵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미국 해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과 연합정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치람대는 최근 미국과 일본, 호주가 영내에서 함께 정찰 감시활동을 실시한 것은 영내 안보 강화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치람대 대변인은 27일 VOA의 관련 서면질의에 호주 공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해상초계 및 정찰기 상호 운용성, 조율 능력, 종합정보 감시, 정찰 임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미 해군 소속 P-8A 포세이돈 한대가 이번 임무에 참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활동은 영내 안전과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맹 및 파트너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 칠함대는 이번 합동 정찰 활동이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등 해상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목적도 있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번 특정 감시 활동에는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미 칠함대는 앞으로 영내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 해군이 동맹과 지속적인 관여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칠함대 대변인은 향후 합동감시 정찰훈련의 지속적 실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향후 활동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미 칠함대는 모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칠함대 대변인은 향후 합동 감시 정찰 훈련의 지속적 실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향후 활동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미 칠함대는 모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를 통합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 및 조율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하는 훈련은 분쟁을 억제하는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19일부터 이틀간 미 해군 정찰자산인 P-8A 포세이돈과 일본 해상자위대 P-1, 호주 왕립공군의 P-8 대잠초계기가 일본 인근 해상과 영공에서 합동정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둘러싼 영내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감시 태세를 확보하고 빈틈없는 정찰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동맹 및 우방국과의 공동 정찰 활동이 억제력 강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리사 프란체티 미 해군 참모총장도 지난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칠함대가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영내 위협에 동시에 대처할 상시 대응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잠재적 적들에 대응하고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지속적 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o by operating together, continuing to build with our interoperability through exercise, training and planning, the United States and all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해군 칠함대는 한국과 일본 주변 수역을 비롯해 남중국해와 인도양, 태평양 일대 30여 개국 해상에서 안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목표로 한국, 일본 등 영내 동맹국들과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 작전을 실시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내의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공급망 강화를 위한 30여 개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장기 전략을 짜는 공급망 회복력 위원회를 설립하고 필수 의약품 생산 증대를 위해 국방물자 생산법을 활용하는 한편 관계 부처들이 공급망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 등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업무용 건물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공급망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먼저 국내 노력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doubling down on our work at home, starting right here, right now, with the launch of a new Council on Supply Chain Resilience.
이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공급망 회복력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며 공급망이 안전하고 다각화되며 회복력을 유지하는 한편 현재와 미래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그룹의 책임을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보좌관을 공동의장으로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상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됐습니다.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며 2주 전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13개국과 최초의 공급망 합의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Second, we're doubling down on our work with global partners. Two weeks ago, I signed the first of its kind supply chain agreement with 13.
이어 이 프로그램은 공급망 병목 협상이 전면적인 공급망 중단으로 이어지기 전에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서 한국 등 13개 회원국과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공급망 협정을 내년 상반기 중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가동되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 회원국 간 회의를 통해 대체 공급처 관련 정보 및 품목 이동 관련 협력이 가능해져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발표한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서도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행정부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중요 부분의 공급망 교란을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관여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지난 8월 캠프데이빗에서 미국, 일본, 한국은 중요 광물 및 충전식 배터리와 같은 우선순위 제품과 자재를 식별하고 핵심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기경보 시스템 시범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한일 정상은 캠프 데이빗에서 열린 3국 회담에서 반도체 부품과 핵심 광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망 교란 문제가 발생하면 세 나라가 신속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공조 대응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시범 사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등이 참여하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 지난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국무부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한국, 스웨덴,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함께 MSP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중요 에너지 광물 공급망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를 종합 지휘하는 평양 위성 관제소 주변에서 대규모 부지 확장과 건물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가운데 북한의 위성 발사와 운용을 지휘하는 평양 종합 관제소 주변에서 대규모 부지 확장 및 건물 증축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지난 24일 평양 종합관제소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운용하게 될 관제센터 아래 남쪽으로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가 완료돼 일부 건물이 들어선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곳엔 군부대 또는 위성관제소 관련 부속시설로 추정되던 건물 두 동이 있었지만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화재로 건물들이 전소됐습니다. 이후 상당 기간 방치되오다 지난 7월부터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화재로 전소된 건물과 주변을 포함해 약 2만 5천 제곱미터 넓이의 부지에서 터다지기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 4개월여 만인 지난 24일자 위성사진에서는 건물 곳곳에서 골조가 윤곽을 드러내고 상당 부분 올라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위성관제소 동남쪽에 조성된 신축부지에서는 이미 약 60m 길이의 직사각형 건물이 상당 부분 지어진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정찰위성과 우주개발 운영을 총괄하는 평양종합관제소 확장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여름인 7월 즈음부터 구조물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했다면서 아직 건설 초기 단계로 건물의 용도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시설을 재건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위성 관제소 주변인 만큼 위성 관련 부속 시설을 확장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 시설에도 발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형 구조물과 건물이 있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신규 건축공사 부지가 위성관제소 근처라고 해서 반드시 위성 관련 시설의 확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및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공언하는 상황에서 위성관제소와 매우 근접한 곳에 새롭게 건축물들을 짓고 있는 것은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해당 부지의 증축 정황과 건물의 용도 여부를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지난 21일 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오전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만리경 1호가 한국 진해와 부산 등 주요 표적지역을 촬영한 사진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종합관사업을 총괄하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산하기관으로 지난 2015년 설립됐으며 주로 인공위성 발사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성의 발사와 운용을 지휘하고 위성의 관측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의 우주개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평가돼 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이 끼고 낮부터 밤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남도는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3도, 최고는 영하 16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0도. 남포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하 1도. 신우주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2도. 강계 흐리고 최저 영하 13도, 최고는 영하 6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흐리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영상 1도. 개성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2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함흥 맑고 최저 영하 7도, 최고 4도. 장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9도. 해산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9도입니다. 원산 맑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4도.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 구름 끼고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1도. 선봉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3도입니다. 삼지연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16도까지 내려갑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오전에 맑고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5m, 먼바다 물결 2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 있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5, 오후에는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혈 충돌을 이어온 필리핀 정부와 공산주의 반군이 6년 만에 평화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을 중재해온 노르웨이 외교부는 오늘 양측 고위 대표단이 지난 23일 오슬로에서 서명한 공동성명을 공개했습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무력 충돌의 원칙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에 동의하며 뿌리 깊은 사회 경제적, 정치적 불만을 인정하고 평화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앞으로 양측이 이 같은 불만들의 해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양측 간 즉각적인 휴전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 육군참모총장은 반군에 대한 작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우너 참모총장은 또 양측 간 분쟁이 종식되면 필리핀군은 외부 혹은 영토 방위에 초점을 옮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양측의 평화협상이 성공할 경우 1969년부터 무장투쟁을 이어온 공산주의 반군은 무장투쟁을 끝내고 정치 결사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와 공산주의 반군 간의 평화협상은 2017년이 마지막이었으며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시 대통령은 반군의 적대 행위를 이유로 같은 해 11월 협상을 중단한 뒤 2019년 평화협상의 공식 종료를 선언했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50년 넘게 계속된 양측의 무장 충돌로 지금까지 4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오늘 동중국해 분쟁지역에 진입한 일본 선박과 순시선들을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국 함정이 이날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불법 진입한 일본 선박과 순시선들에 경고하고 퇴거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갸오이갸오와 그 부속 도선은 중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관할 해역에서 법 집행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경 등 일본 당국으로부터의 즉각적인 논평은 없었습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 1일에도 이 지역에서 일본 해경 함정과 순시선 여러 척, 그리고 중국 해경선 세 척이 대치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28일 러시아제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인도받기 위한 합의를 마쳤다고 이란 현지 언론이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날 메흐디 파라히 이란 국방차관을 인용해 수호이 35 전투기와 밀 28 헬리콥터, 야크 130 훈련기 등이 이란 육군 전투부대에 합류하는 계획이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군은 현재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인수했던 미국제 노후 기종과 러시아제 제트기 등 수십 대의 공격기들만 보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심화시켜왔습니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과 공중투하식 유도탄, 포탄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정상과 각각 통화하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간 평화협정 추진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가 통화해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지속적이고 진지한 평화협정 도출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한 미국의 지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르메니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도 재확인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같은 날 일함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알리에프 대통령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약속을 환영했습니다. 이어 양국 간 평화가 두 나라 국민들에게 가져다 줄 이익을 강조하는 한편 아르메니아와의 평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지난 9월 아르메니아 분리주의 자치 세력에 의해 운영되어 온 아제르바이잔 내 나고르노카라바흐 일부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양측은 러시아의 중재로 충돌 하루 만에 휴전에 합의했지만 자치 세력 측은 당시 아제르바이잔 군에 의해 전략적 거점을 다수 점령당한 상태에서 휴전이 이루어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오는 30일 만나 국경 획정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어제 나흘간 이어진 일시 휴전을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연장 협상은 앞서 양측의 일시 휴전 중 하마스가 지난달 억류했던 인질 중 50명, 이스라엘이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중 150명을 석방하기로 했던 합의가 모두 이행됨에 따라 타결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